지난 시간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의 정복 전쟁 승리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여 쓴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루고 계신 것이죠. 블레셋과 모압과 아람과 에돔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주변 열국들을 점령하며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가나안 사방으로 영토를 확장하였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점점 부유해지면서 부국 강병을 이루게 된 것이죠. 지난 시간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다윗은 대내적으로 행정조직의 정비를 통해서 신정왕국의 그 기틀을 확고히 다지게 됩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의 통치 원리가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체데카라는 히브리어를 쓰죠.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정의입니다. 공의는 미슈파트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것은 바로 공정한 재판을 가리키는 것이죠. 백성들을 다스림에 있어서 그 기준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실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다윗의 통치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선정으로 다윗의 삶은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날마다 이루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온 다윗에게 이제 성공적인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외면적으로 볼 때 역사상 가장 강성한 통일왕국을 이룩한 시점이 바로 이때일 것입니다. 작금의 서울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 5년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오랜 세월 힘에 겨워했지만 갑작스러운 교회 회복의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최후의 종말 때처럼 그날이 어떻게 왔습니까? 도적같이 찾아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했고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교회의 본당과 전체 시설물들을 수복하게 되었고 또 행정이 정상화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한국교회의 분쟁 사례를 찾아봐도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되었던 경우가 있었나 할 정도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은을 입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이 일에 모든 방해원들과 성도님들의 희생과 헌신,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교회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이 이제 교회 창립 30주년이죠. 재창립의 새로운 비전을 꿈꾸고 이제 시도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답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과 다윗의 왕조의 모델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교훈을 받겠습니다. 본문은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이죠. 1절부터 13절까지 대단히 짧은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서론 부분에서 다윗이 사울 가문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만나게 되고 시바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죠. 또 5절부터 8절까지는 드디어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마주하게 되고 그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 나머지의 말씀들은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긍휼을 베푸는 이 방법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9장 1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 사무엘하 8장에서 모든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며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던 다윗은 이제 본문에서 사울과의 은총을 베풀고 있습니다. 본래 다윗은 사울과와 대립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왕을 잘 보필하고 섬기는 그 역할을 감당해왔죠. 사울왕의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두 번이나 사울왕의 생명을 보전해 주었습니다. 특히 요나단의 경우 그와 깊은 우정을 나누었고 실제로 요나단은 다윗의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윗의 평생에 늘 고마운 존재가 있다면 가장 사랑했던 친구가 있다면 그는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의 말씀 중에 요나단이 다윗의 생명을 보존해 준 다음에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다윗은 이 약속을 평생 기억하며 살아왔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공의와 정의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는지 물음을 통해서 요나단을 기억하며 그의 후손들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은총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 구약 성경에서 246회나 사용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면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다양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 자비, 긍휼, 은혜, 은총, 인자, 인애, 친절, 호의, 선대, 후대, 온정, 연민, 경건, 이 모든 것이 다 헤세드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 인간을 위한 인간의 사랑, 이 모든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헤세드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지속적인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본문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일찍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 이제 다윗이 요나단의 집안에 헤세드 은총을 베풀기를 결심하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때 마음을 잡고 사울과를 도와주기 위해서 은총을 베풀기로 결심했던 이 시점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었던 길보아 전쟁 이후에 자그만치 17년, 18년, 거의 20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했던 사람, 내 가슴속에 기억했던 사람을 빨리 찾아보고 그의 후손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마음일 텐데 다윗 역시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TV에 보시면요,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은혜를 받았던 사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찾아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내가 진작에 찾아왔어야 되는데 후회도 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방불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당시 5살이었는데 이제 그가 아들을 가졌고 성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평소 요나단과의 언약에 대하여 깊은 책임감을 가진 채 오랜 시간이 경과하게 되었고 대내외적으로 당면한 모든 상황을 수습한 이후에 이제 통일왕국의 기틀을 다진 이후에 안정기가 되어서 자신의 은혼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강구해왔던 그 기도가 드디어 응답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자 개인적으로 남겨진 이 은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 시점에서 우리 서울교회가 이제 새롭게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통치 이념과 같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시간의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은총을 베푸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이 헤세드로 말미암아 헤세드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일 것입니다. 우리가 조직을 세우고 일꾼을 뽑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존재로 서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귀한 하나님의 통치사역에 동참하시는 우리 믿음의 서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의 왕국에서 사울을 섬기던 관리에 해당했던 시바라는 인물을 먼저 찾게 되죠. 다시 보고를 받게 되고 즉시 시바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시바는 다윗 왕 앞에 나와서 자신을 가리키면서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바는 누구의 종이었죠? 사울 왕가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시바 자신이 더 이상 사울의 집안에 속한 종이 아니라 다윗의 왕국을 섬기는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계산이 굉장히 빠른 인물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시바는 기회주의적인 성향을 지닌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후일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쫓겨가게 되죠. 그때 이 시바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므비보셋에게 모략을 행해서 그가 다윗에게 받았던 모든 재산을 갈취하는 대단히 이기적인 모습을 우리는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바라는 인물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대의를 저버리고 부정을 자행하는 기회주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섬겼던 사울왕과 같이 인본주의에 물들었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면서도 이런 시바와 같은 인물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회복이 되어서 찾아오시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비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과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회주의적인 성향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대의를 저버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시바 같은 자를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발본색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나의 모습 안에 이런 종과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는지 날마다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이런 악한 생각과 악한 모략들은 잠시 잠깐 사람의 눈을 속이는 성향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옛사람의 성향 그대로 삶을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영적인 하나님과의 그 깊은 기도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셔서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이런 성향으로 바꿔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과거에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면 이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인애를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엘로힘 헤세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인간이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의 은총 그냥 헤세드도 아니고 엘로힘 헤세드 하나님의 은총을 과연 대리적으로 베풀 수 있는 존재인지 많은 고민을 해야 하겠습니다. 많은 의문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엘로힘, 하나님, 하나님이 지니신 기준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엘로힘 헤세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 속에서 이제 자기에게 부과되어 있는 의무를 최대한으로 이행하려고 합니다. 엘로힘 헤세드를 베푸는 것은 비록 자신이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 중심주의적인 사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를 백성들에게 베풀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베푸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바는 다윗의 질문의 의도를 금방 알아차립니다. 다윗이 이렇게 물어봤죠. 사울과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근데 시바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요나단의 아들 한 다리 저는 자가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안 사람을 찾고 있는데 시바는 요나단에 속한 아들 누구의 마음에 흡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고 다윗이 묻는 의도를 알고 있고 다윗에게 듣기 편한 대답을 하고 있는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과 촉이 살아있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뀐 다음에도 생존할 수 있었고 수많은 아들들을 거드리고 수많은 재산들을 소유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바의 사람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드디어 사람이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사무엘하 9장 6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 므비보셋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다라는 단어와 부끄럽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부끄러움을 흐트리는 자, 또 다른 표현으로 우상을 타파하는 자라는 그 이름이 바로 므비보셋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의 아들을 이름을 지어주면서 대단히 신앙적이고 경건한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므비보셋은 다윗에게 나와 경의를 표하며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요나단의 아들이기 이전에 몰락한 사울 집안의 사람으로서 다윗이 갑자기 자신을 호출하였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들었겠습니까? 아, 이제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를 불렀구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외감을 표현하며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합니다. 간절히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의 왕의 노예와 같은 비천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고 이를 감수할 것을 고백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 것이며 사울의 모든 이 밭을 다 돌려주고 그가 생존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줄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므비보셋이 그 다윗의 식탁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을 먹이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왕자와 같이 왕족과 같이 대우하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 식탁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왕의 식탁은 정치를 논하는 자리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므비보셋을 세우겠다라고 그의 모든 실추되었던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네, 므비보셋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 죽은 개 같은 나를. 원어에 의하면 나와 같은 죽은 개라고 직역되고 있습니다. 자신은 누구입니까? 죽어버린 개에 지나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비하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겠습니까? 또 무너진 왕족의 후손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자신의 무가치함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다윗도 사울왕 앞에서 자신을 표현하기를 자신이 죽은 개 같다라고 자신을 낮췄던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완전히 다윗의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많은 감회가 새로운 그런 감회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이 므비보셋에게 했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시키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흡족한 대답을 했던 사울가의 사람이었던 시바에게 이 모든 므비보셋의 남은 삶을 맡깁니다. 그의 가족들을 돌보게 하였던 것이죠. 근데 성경에 의하면 시바에게 15명의 아들과 종이 20명이 있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수완이 좋았던 왕 앞에서도 충분히 자신의 정치력을 펼칠 수 있었던 이 사람에게 다윗 왕은 므비보셋의 삶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실제로 다윗이 약속한 그 왕의 식탁과 관련해서 그대로 이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말씀에 의하면 므비보셋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미가라는 아들이 있었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안이 므비보셋의 때에 끝나지 않고 그의 아들로 계속해서 가계가 이어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므비보셋의 아들 미가의 자손들이 매우 왕성하게 번성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에 비해서 요나단은 의로운 자였기에 사울 가문의 심판은 당하는 가운데서도 요나단의 후손들은 생존할 수 있었고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가정 가운데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끼어있고 선을 행하며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면 반드시 그의 후손과 그의 가문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결정에 따른 결과 13절의 말씀에 의하면 다시 한 번 더 이 므비보셋의 인생에 대한 결론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므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왕의 명령이 그대로 수행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어디에 거주하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왕의 상에서 먹는 왕족으로서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의 두 발은 절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행했던 죄로 인해서 그 죄의 파급 효과로 인해서 그는 장애를 지닌 존재로 여전히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부터 20장까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9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 왕가의 왕위 계승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다윗의 왕권을 위협하는 스토리들이 이어지고 있는 장면들이 이제 9장부터 20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과 밧세바 사건, 또 다윗의 아들들의 범죄와 피해 복수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본문 가운데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 친구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을 돌보는 행동에 대해서 그래서 학자들은 다른 견해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의 흐름을 통해서 단지 다윗이 요나단을 선대하기 때문에 요나단을 기억했기 때문에 은총을 베풀고 있는 그 목적 이외의 목적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다윗의 행동에 이중적인 태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생각하며 므비보셋에게 인애를 은총을 베풀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기 왕권을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울왕의 후계자를 궁중에 데려다가 자기 감시하에 두는 것이죠. 혹시나 만약에 있을 수 있는 베냐민 지파의 반란을 두려워해서 이러한 결정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로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과장된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또 다윗 왕권의 위협에 대한 이야기들이 실제로 본 이야기의 가운데 시작 부분으로 오늘 말씀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울 왕권을 복귀시키려는 시도가 실제로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베냐민 족속 세바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 한 사건, 요나단의 아들을 잘 대우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것이 다윗에게 정치적인 목적과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므비보셋에게 베푸는 것도 다윗입니다. 또 이제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정치적인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역시 다윗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믿음의 선조들과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거의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기대하며 소원하며 또 그 결심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첫 마음을 잊어버리고 변질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과정 중에 얼마든지 불순물이 끼어들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 교만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상황과 환경이 다가오면 교만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왕국이 가장 강성할 때 패망의 인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요나단의 가문을 은총을 베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시바를 만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지혜롭고 명철했던 다윗이 대단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워서 자신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불순물이 끼어들고 있고 가장 강성화했을 때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점점 더 그 수치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믿음의 불순물이 끼어 있는 것, 우리 스스로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불순물이 끼어 있다라면 이미 우리는 범죄한 행위를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약한 인생입니다. 누가 이것을 점검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기도하면서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회복의 결정적인 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창립 30주년을 앞두며 교회 회복을 위한 새로운 재창립의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서울교회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역할일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기쁨과 성공 가운데 혹시라도 패망의 인자가 있지는 않은지, 시바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지, 다윗의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지 잘 점검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